잠언 13장 7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7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부한 채하에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주로 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아둔한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가르쳐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하고 있고 우리에게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의 영혼에 다림줄을 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점점 더참 믿음에서 이탈해 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진리에 천착하게 하시고, 주님 그것에서 무한한 기쁨과 소망과 위로를 얻어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순례자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에 귀한 은혜와 깨달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재물과 관련해서 잠언은 우리에게 무엇이 지혜로움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질을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도 또 물질에 대해 가져야 될 마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결국 믿음의 자리에서 미끄러지고 뒤로 물러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성경의 가르침과 원리대로 행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의 잠언을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스스로 부유하나 아무것도 없는 자, 스스로 가난하나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란 한마디로 허세를 부리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왜 부유한 척을 할까요? 왜 부자인 척을 합니까? 타인의 시선을 과도히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감추고 자신이 가진 것 이상으로 자기를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그것을 드러내고 싶은 인간의 본성이 바로 이러한 기만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쌓은 지식이든 부나 명예든 그것을 가진 사람은 과도히 그것을 자랑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을 자신이 이미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가 그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그것을 알아달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척. 허세와 허풍을 떨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더 과장해서 드러내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같은 인간의 타락한 속성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많이 아는 것 같고 많은 돈을 가진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그 여부를 확인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있는 척 하면서 살아가는 것.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죠. 지혜와는 거리가 먼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를 속이는 것이죠.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므로 밖으로 드러나는 어떻게 보여지는 것에 신경을 쓰지 말고 자기의 내면을 깊이 더 들여다보고 자기의 내면을 성숙시키고자 하는 이런 가치를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 내가 기가 죽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이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내면에 대한 관심이 깊지 않을 때 과도히 우리는 겉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원래의 모습보다 더 부풀리고 과장해서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는 이런 성향을 인간들이 갖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는 보이는 것의 가치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참 인격이 훌륭해 보이고 지식도 있어 보이고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실상은 인격도 지식도 믿음도 보잘것 없다면 자기 자신과 사람들과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본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러한 삶을 반드시 지향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지혜롭지 않은 어리석고 미련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랑하려면 뭘 자랑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되는 거죠. 신자가. 다른 것을 자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어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조용한 가운데 그 신앙의 깊이가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아는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도 그 사람이 입을 열어서 어떤 말을 하면 그 말과 대답 속에 언제나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지식이 지혜가 담겨 있어서 사람들에게 큰 유익과 감동을 주는 영적인 내실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죠. 겉만 번지르르 하면 뭐합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내면에서부터 은은하게 풍기는 신앙의 참된 아름다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는 다 함께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늘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조용히 그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나 늘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만 몰두하다가 보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해서만 늘 예민하고 거기에 마음을 쓰다가 보면 결국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보다는 늘 사람을 의식하는 기형적인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너는 왜 나는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만 그렇게 의식하느냐?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의식하는 사람일수록에 어떻습니까? 쉬 상처받습니다. 그 영혼이 쉬 흔들리고 무너지는 이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뿐만이 아니라 비단 뭐 돈만 이렇게 가진 척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인격과 그 깊이까지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깊고 견고한 믿음을 가진 이런 성도가 되기를 겉으로 드러남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언제나 의식해서 자기의 영혼을 더 아름답게 가꿀 줄 아는 이런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에 사람의 생명의 몸값은 그의 재물이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위협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절에는 부요한 자와 가난한 자에게 그 부와 가난이 각각에게 어떤 유익이 되느냐.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어떤 유익이 있고 돈이 많으면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또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으나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속하다라고 번역된 코페르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카파르라는 명사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몸값, 속전, 뇌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부유한 사람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죄를 지었을 때 죄값을 대신 치르고 구금을 하거나 혹은 생명이 위급한 가운데 돈으로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아서 목숨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돈이 있으면 한번 치료받는데 뭐 몇천만 원 하는 이런 암 치료도 받고 살잖아요. 이것이 돈의 효용 가치입니다. 돈이 있으면 살수 있는 병도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돈이 있으면 위기를 거뜬히 모면할 수 있는데 돈이 없으면요. 결국 파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돈이 많이 있으면 어떤 가치 있는 일에 써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을 구하고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는 일에 그런 데 가치 있게 써야죠, 돈을. 그럼 다음으로 가난한 사람에게는 물질이 없음으로 인해서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문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당하게 되는 여러 위협에서 또 심적인 고통으로부터 눌림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는 의미죠. 뭐가 있어야 걱정을 하죠. 아무것도 없는데. 재물이 많은 사람은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늘 고심을 해야 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언제나 자기의 재산, 자기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야 하고, 재정적인 이익이나 손실의 문제 때문에 피를 말리는 긴장과 고민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자는 돈이 많아 육신은 평안하지만 마음은 언제나 긴장하고, 가난한 자는 육신은 여러 불편함이 있지만 마음은 늘 편안한 이런 이점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 신자는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합니까? 부하게도 마시고, 그리고 아주 가난하게도 마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도 너무 편하게도 마시고, 매일매일 너무 괴롭고 고통으로 가득하게도,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셔서, 언제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물질적인 아주 큰 여유는 없어도 자족하면서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계속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이 되기를 성도는 기도해야 되겠죠. 구절을 보면 의로운 자들의 빛은 기뻐한다. 그러나 사악한 자들의 등불은 꺼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그 인생의 결과를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 자, 빛은,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그랬는데, 빛은 뭘 뜻하는 것일까요? 빛은 성경에서 종종 은유적으로 사용되는데, 그 의미는 생명을 뜻합니다. 환하게 빛나다라고 번역된 원어의 의미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뜻으로, 이 동사는 마음과 영혼과 관련해서 사람의 내면적인 기쁨을 가리킵니다. 즉, 사람의 영혼과 그 마음에 참된 기쁨은 죄인들을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들의 대속하신 은혜를 통한 구원 사역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게 됨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의로운 자의 빛은 기뻐한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건지를 깨달아가면 그의 영혼은 점점 더 환하게 빛난다. 그의 영혼과 그의 내면은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거죠. 의로운 자의 내면과 그의 영혼과 마음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위대하신 사랑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십자가를 향한 그 대속의 은총을 깊이 맛보면 맛볼수록 그 영혼과 마음은 더큰 영혼의 희열과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영혼이 점점 밝아지는 것. 죄와 무지 속에 어두웠던 그 영혼의 불이 점점 밝아지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영혼의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의 빛이 영혼에 부어질 때그 영혼 또한 진리의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영혼의 참된 기쁨으로 그 영혼이 점점 밝아지게 된다는 거죠. 예수를 잘 믿고 많은 진리의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에서 빛이 날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참 자유를 맛보면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그런 충만한 기쁨과 만족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이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참 진리와 계명과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것을 잘 지켜 행함으로 우리는 더큰 영혼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맛보게 된다. 자, 그러나 악인의 영혼은 그 등불은 꺼지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꺼지느니라, 이드아크라는 동사인데 이건 불이나 심지를 의도적으로 끄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저절로 꺼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 막 그걸 억지로 끄는 거예요. 모래를 붓든지 물을 끼얹어서 끄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악인은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한다. 그 영혼의 불을 하나님이 꺼뜨려 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은 늘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 괴로움과 고통을 잊으려니까 술을 먹기도 하고, 놀러를 다니기도 하고, 뭐,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기도 하고, 이 뭔가 이 괴로움과 고통과 허전함을 해결해 보려고 세상에서 발버둥을 치면서 사는 겁니다. 공허하기 때문에. 영혼에 점점 어둠이 몰려오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왜 인생은 이렇게 불행한 것일까? 사는 게 기쁘고 재밌고 즐거운 게 아니라, 악인들은 늘그 영혼 속에 있는 어둠, 큰 어둠 속에 배회하고 방황하고 답을 알수 없는 그 수수께끼 같은 인생의 고뇌 때문에 늘 괴로워하면서 삽니다. 안 그런 척할 뿐이에요. 또 그걸 다른 것으로 잊어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것뿐이지 완전한 파멸과 절망의 상태가 악인의 최후라는 것입니다. 어떤 희망의 불빛도 존재하지 않는 흑암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악인의 종국적인 결말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그렇게 꺼뜨려 버리신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오직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법 안에 거하고 바른 진리의 길을 걸을 때 우리의 영혼은 환한 빛으로 밝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밝은 빛을 따라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악을 행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길로 행하지 않을 때, 우리 영혼은 절대로 밝게 빛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영혼 안에 이 불빛이 있는 것처럼, 이 조명등처럼 말이죠.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성도님들은 이 얼굴만 봐도 목사가 대충 알아요. 아, 저분이 한 주간 동안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셨구나. 그렇지 않은지 금방 안다고. 영혼에 환한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그냥 세상에서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완전히 무너진 경건으로 죄 가운데 있다가 주일이냐 할수 없이 교회에 온 성도님들의 모습. 불 꺼진 창같이 그의 영혼이 어둡습니다. 어두움이 느껴집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송 소리만 들어봐도 목사는 알아요. 숨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은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등불은 어떠십니까? 심지가 기름을 흥건히 빨아들여서 환한 빛을 잘 유지하고 계시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연료가 다 바닥에 나서 빛이 가물가물가물 꺼져가고 있는 이런 상태이십니까? 우리의 신명이 등불이라면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항상 점검해 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어지는 10절에 교만은 오직 다툼을 준다. 그러나 지혜는 충고받는 자들과 함께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다툼을 가져옵니다.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언제나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기는 그 교만은 언제나 뭘 가져와요? 다툼과 불화를 불러오기 마련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당연합니다. 부부가 왜 싸워요? 서로 옳다고 주장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지면 되는데 아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군요 하면 되는데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당연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한 발도 양보 안 하는 사람. 결국 싸우는 거죠. 뭐 자신이 항상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만 모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다툼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교만한 자에게 다른 의견을 말하거나 그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하게 되면 불같이 화를 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에게 권면이나 충고는 그래서 무익한 것이고 언제나 다툼을 일으키는 불씨가 될 뿐인 거죠. 교만이 있는 곳에 성경이 다툼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낮게 여기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더 중요하게 여기라.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 당신의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진리에 입각한 당신의 의견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겸손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를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영적인 가르침과 교훈을 지금 내 판단, 내 감정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믿음의 공동체의 뜻을 내 뜻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때 다툼과 분쟁은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를 주장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가정이든 교회든 분열과 다툼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제발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를 중요하게 진리를 중요하게, 지체들을, 교회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에?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그러면 참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중요하니까 못 참는 거예요. 못 참으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과 온유의 마음, 겸손한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주장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히 듣는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죠.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속히 해야 될 거 하나, 더디게 해야 될 거 둘.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은 되도록 슬로우 천천히 하라고. 그래야 다툼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말하려고 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타인의 말을 가만히 들어주려고 하면 화평을 이룹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다툼으로 할 때 그 일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주의 일이라고 막 하는데 주의 일 하면서 막 다투어. 그러면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일은.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될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결국 그르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말을 잘 듣는다는 건뭘 뜻합니까? 내가 다 알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겸손한 인정입니다. 내가 잘 모르니 당신의 말을 내가 경청하겠소. 이 겸손한 인정이잖아요. 내가 다 모른다. 내 자신도 많은 부족과 무지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비판과 질책을 할때 그걸 겸손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성경이 얘기합니다. 정말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권면을 들을 줄 아는 사람. 당신이 뭔데 나한테, 니 관계 뭔데 나한테. 이렇게 하면 끝난 거. 그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 세상에서 권면과 책망 듣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이 그래 많아요? 다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에요. 권면을 듣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내 허물을 지적받는 거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여기에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지혜는 그 뒤에 숨겨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성질 죽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를 훈계하고 책망하고 나에게 권면하신다라고 꿀꺽 그걸 받아먹으면 그것을 통해 그 사람의 영혼이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난 절대로 나는 내 자존심이 있지. 난 다른 사람 말 듣기 싫어. 나는 절대로 나는 내 뜻대로 하지. 누가 누구든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로 지혜로워질 수 없어요.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혼이라면, 성도 여러분, 그 자체가 이미 그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설교 듣다 시험 들어가지고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하고 나가잖아요. 아, 너무 죄를 지적하고 뭐 때문에 싫고 뭐 때문에 여러분들끼리 싸워서 교회 나가시는 경우는 없어요. 언제나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떠나죠. 우리 목사 너무 고지식하고 너무 율법적이고 너무 이렇게 무겁고 너무 이렇게 너무 옥죄고 그런 성품이라야 하늘의 진리와 도를 배우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권면과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하는 이 모든 말씀들을 잘 받아 먹을 수 있어야 참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걸러지는 거예요. 걸러지는 거예요. 그걸 잘 들을 수 있는 사람과 듣기 싫소. 나는 그런 이런 나를 힘들게 하는 교회는 다니고 싶지 않소. 교회란 모름지기 나를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지. 그게 교회지.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잠언이 그토록 훈계와 책망 들음을 강조하는 데는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책망과 훈계, 권면을 듣지 못하는 자, 그의 인생의 지혜의 길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영혼의 귀는 우리를 칭찬하는 말보다는 진리의 말씀에 따가운 권면과 훈계와 교훈에 귀를 기울이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지혜를 찾아가는 길에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는 권면과 책망에 대해서 항상 겸손히 열려있는 영혼의 귀를 가진 자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헛됨으로부터의 재물은 감소한다. 그러나 손으로 모으는 자는 많아지게 한다. 본 구절은 정직하게 이윤을 추구한 자의 행복과 그리고 온갖 불의하고 불법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한 자의 결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망령되이 얻은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헛된, 공허한이라는 의미로 헛된 방법 또 온갖 부정한 방법, 수단으로 취득한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 그런 뜻입니다. 타인을 속이고 법을 어기고 또 일하지 않고 얻은 모든 종류의 불로소득들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인내와 성실과 절약과 근면함으로 얻은 재물들과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돈이 우상이 될때 사람들은 탐욕에 눈이 멀게 되고, 탐욕에 눈이 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돈에 눈이 뒤집힌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신자가 만일 그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고 이것을 회개함으로 그로부터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뭐 그가 집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누가 됐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직업이라고 여길 수 없는 일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팔지 말아야 될 물건을 팔면서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일은 불가한 일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신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중대한 죄가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은 재물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점점 더 줄어들게 되고 결국은 망하는 거야. 결국 다 사라지고 마는 거야. 이것을 무시하고 계속 그런 일에 몰입하는 자는 지혜 없는 자이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일을 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얻고자 하는 한탕주의를 생각하는 이런 신자들이 있습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릇된 이윤 추구의 방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손으로 일을 하는 것이란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방법을 가리킵니다. 법을 지키고 불의하고 불법한, 편법한 방법이 아니라 불로 소득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성실하게 노력한 대가로 그렇게 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모든 방식을 가립니다. 돈 버는 것만 그래요? 공부하는 건안 그래요? 얄팍한 꾀를 부리면서 모든 원리가 다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잔머리라 그러잖아요, 시쳇말로. 그리스도인이 잔머리를 굴린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도 잘 되면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 멸망의 전주국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정직하게 일하는 자, 하나님이 그런 자의 재산을 점점 증식시켜 나아가시게 한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버는 일이라면, 뭐 그런 직업이라면 그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따져보지도 않고 뛰어듭니다. 돈 많이 준다니까. 그래서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결국. 물질을 얻게 하기도 하시고, 모두 잃어버리기도 하시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법을 따라 신자가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로 행하는 자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가 어떤 절도 있는, 절개 있는 삶을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많은 돈을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신자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이유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아무렇게나 돈을 벌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로 행하고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이 경외하는 도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진정으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모든 불의한 물질의 유혹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오늘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